여러분 이렇게 해외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살아가는 것이 어렵죠. 우리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떠나서 혼자 여기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죠. 저도 요즘 들어서 삶의 무게가 문득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두 군데도 있어서 신경 쓸 일도 많지만 또 제 나이쯤 되면 아이 다 키우고 이제 어디 하나에 몰입해서 집중해서 사역할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막내가 아직 7살이고 한참 마음을 긁어내는 사춘기 있고 그러니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재영한인교 연합회장직을 맡아서 또 여러 가지 행사를 또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참 버겁고 삶의 무게가 나를 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종종 받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이에요.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버겁다. 삶의 그 버든, 그 짐이 나를 누르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신다고 한다면 내가 약해서 그런 거죠. 감당하기에 내가 약하다. 뭔가 내 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이 삶을 내가 받아낼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매니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어쩌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이 시점이 딱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공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적인 미니스트리 사역을 거의 마감할 쯤 됐습니다. 9장 뒤에 보면 나오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많이 가셨지만 이번 결심은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이 이 땅에 온 가장 큰 중요한 목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모욕, 비방, 그 배반, 억울함, 육체적인 고통,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엄청난 아픔들 다 받아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줄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불구하고 마치 뭔가 좀 알아줬으면 이 엄청난 힘든 상황 앞에서 제자들에게 나누었을 때 그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쫓아왔는데 지금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대들고 그래서 분위기가 샤하고 어쨌든 그 제자들과 같이 지내는 그 순간순간 시간들이 예수님에게도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 상황에 한번 여러분 처해보았다고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어려움 있지. 힘든 상황에서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지.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이 상황을 뚫고 지나가셨습니까? 지난번 이 본문 앞에서 보듯이 그는 예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로 이 상황을 뚫고 지나가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핵심 제자 세 명을 딱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기도를 강조하는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의 몸이 변하기 시작하고 입고 있던 옷까지 눈부실 정도로 씌어져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한 거죠. 예수께로 본다면 이 땅에 오기 전에 네가 누렸던 영광이다. 그리고 네가 십자가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영광이다. 예수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는 그 예수께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을 순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수께 맛보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구약을 대표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 와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게 될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지만 구약의 대표자인 두 사람이 예수께 와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그를 격려하고 그걸 잘 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한참 졸다가 일어나 눈을 떴는데 갑자기 하나의 영광이 임한 거죠.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 문제 없는 에덴 동산의 검은 보석, 그런 서로 사랑하는 부부 관계도 다 버릴 만큼 그거 다 없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만 있다면, 그 하나의 영광을 누릴 수만 있다면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듯이 그 하나의 영광은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그들도 처음에 그렇게 유혹을 받아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맛보면서 본능적으로 너무 좋은 것입니다.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신 거죠. 그래서 아예 텐트를 치고 세 분을 위해서 텐트를 치고 여기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세상의 그 어떤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영광을 잠시 거기에 맛본 것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확 몰려들면서 그 세 분을 감사하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리죠. 제자들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특별히 내가 선택해서 보냈다. 잔말하지 말고 내 아들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대들고 예수님 하는 것을 이해 못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예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인정해주고 그 말을 들어, 내 아들의 말을 들어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제자들이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보면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나중에 24장에 보면 그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비로소 찾아오셔서 구약 성경을 펼치면서 가르치기 시작하자 마음의 눈이 열려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 게 맞구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는 뭐 긴 시간을 예수님 홀로서 다 감수하면서 외로운 길을 가셔야 했는데 불구하고 주님은 그 상황에서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자 예수님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제자들도 중재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정도로 주님은 기도함으로 이 막막한 상황을 뚫고 지나고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세 제자들이야 산에 올라가서 그걸 목격했으니까 잘은 이해 안 되지만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구나, 적어도 그 생각은 했지 않겠습니까? 대들지는 말아야 되겠다, 일단은 따라가야 되겠다 정도, 이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제자들은, 아홉 명 제자들은 안 봤으니까, 같이 안 갔으니까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밤을 새도록 하룻밤 지내시고 아침에 내려왔었을 때 밑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선생님,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간질정세가처럼 거품을 내뿜고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하면서 괴롭히고 있다고, 아무리 하려 해도 나가지 않고 몸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내 아들 좀 돌아봐 달라고 당신의 남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쫓아내려 했는데 그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쫓아낼 수 없었다고 하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오늘 41절에 보면,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줘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느라 하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나무랐습니다. 믿음이 없는, 믿음만 있으면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음을 마가복음 버전에 보면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죠.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게 없지. 아버지가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아홉 명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 용고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생님,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이런 부류는, 이 같은 귀신은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믿음이 없다고 개탄했습니다. 그거는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같이 있어줘야 하냐. 내가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될 일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와서 함께 해주면서 이렇게 믿음 없어서 이렇게 벌어지는, 믿음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건데 믿음 없어서 계속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뒤치다까리 해야 되겠냐. 믿음 있으면 될 것을,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하신 그것을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로 쫓아낼 일인데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기도와 믿음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비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동네에 백 없고 의지할 데 없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한 가난한 가부가 진짜 억울한 원한을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유일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동네에 재판관밖에 없다 싶었어. 그 재판관을 찾아가잖아요. 그 재판관이 성경에 보면 못된 재판관이었죠. 뇌물 안 쓰면, 백 안 쓰면 절대 안 들어주는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그러나 가부가 자주 계속 가니까 그 재판관이 귀찮았어, 계속 올 것 같으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됐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만드시고 결론처럼 하실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밤낮 부르짖는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진정한 애티튜드는 밤낮 부르짖는 것이다. 밤낮 부르짖는 내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냐 하시면서 결론으로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세상에서 이 같은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이 뭡니까? 그 비유에서 그 가부가 보여준 행동이 뭔데요? 그 가부의 행동을 예수님이 해석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주님은 다르게 표현하기를 믿음이다,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과 부르짖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같이 가는 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한 일 생겨도 전화 돌리고 도움 청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도움 청하면 도와줄 것 같으니까. 믿기 때문에 도움 청하지,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전화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엄청난 고통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믿음만 있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산에 있었던 이야기나 그리고 산 아래 내려온 이 상황이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여러 힘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해요. 사람 만나고 여행 다니는 것만으로 도움될 수 있지만 여러분 알듯이 돌아오면 똑같아요. 그때 잠시뿐이에요. 돌아오면, 현실로 돌아오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상황을 돌파하는 것은, 상황을 바꿔내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자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43절, 44절을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놀라워 감탄할 때 제자들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44절, 45절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들이 묻기조차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을 두 번째 예언하셨습니다. 그건 제자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제자들이 산에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정도는 되었지만 여전히 메시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는 되게 답답한 시간이었고 외로운 시간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동의해 주지 않는 길을 혼자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도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 죽는 길을 걷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반대가 있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혼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해서 엄청난 반발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시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또다시 세 번에 걸쳐 또다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밀리지 않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부덕 치셔서 뚜벅뚜벅 그 일을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가슴에 다가온 것은 여기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외롭고 어차피 감당해야 될 일이고 가야 할 길이면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 있게 그것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일어난 여러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할 때 있지 않습니까? 혹은 앞으로 계획한 일들을 설명할 때 흔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레임이 육하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육하원칙대로 말을 해야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 이해되게 설명되고 또 계획한 일도 잘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육하원칙. 영어로는 뭐라 하죠? 육하원칙을? 5W1H. 예.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렇죠?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다섯, 여섯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죠.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릴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는 what입니다. 아빠 이거 뭐야? 엄마 저거는? 이거는? 한참 귀찮게 무엇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하죠. 조금 크면 how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작동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why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많이 할 때가 있죠. why는 되게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이니까 어떤 의미와 동기부여에 필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중요하다,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why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비전과 같은 것이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지만 왜 해야 되는지 why, 비전 같은 걸 잘 던지면 사람들을 움직이고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why는 의심이 많거나 딱히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해요. 사춘기 아이들이 주로 그렇죠. 요즘 NG 세대들도 그렇죠. 왜 내가 해야 돼요? 왜라는 말을 자주 썼죠. 삐딱할 때, 그리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을 때, 부정적일 때, 저희 집에도 다른 애들 모르지만 사춘기 정도 되는 애 되면 불러도 왜 이렇게 불러요? 아, 부르면 예 하고 예 해야지. 왜? 왜는 왜 해? 부르면 예 이래야지. 왜? 왜?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삐딱한 거죠. 뭐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삐딱할 때는 why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why, 왜를 많이 쓸 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일에 있어서 되게 소극적일 때, 소극적으로 내가 대응하고 있을 때 우리는 why에 대한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삶이 너무 힘들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을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듯이 내 삶 안에 뭔가 소극적이 될 때, 대범하게 임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그냥 하, 왜 이리 일어났을까? 두 손 놓고 두 발 놓고 싶으지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는데 소극적일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육하원칙 중에 단어는 왜, why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힘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껴지는 순간을 많이 여러분 만나요. 그때 왜? 라는 생각과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만일 지금 이런 일들을 만나고 계시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그런 순간을 혹시 만난다 치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들을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왜? 왜 이럴까? 이 애들이 왜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내만 이렇게 돼야 될까? 수없는 why에 대한 말들을 쏟아놓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잘 이해해줘야 될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대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외롭게 혼자 이 길을 가면서 수없이 why? 왜 그래? 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을 기도하면서 돌파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어려운 것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다시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용기 있는 밀리지 않는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손을 놓지 않고 있는 용기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상황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 같은 적극적인 믿음, 서두에 말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특히 갈라디아서 6장 같은 데 보면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주기도 있지만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사람마다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관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는 내가 해야 될, 내가 짐짐이다, 내가 맡아야 될 일이라고 여겨지는 짐이 있고 상황이 있고 관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져야 될 짐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주님은 이거는 내가 져야 될 짐이야, 반복해서 말할 일이야,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일이야, 그렇지만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why, why 하고 앉아있지 않고 주님은 가야 될 일이니까, 내가 져야 될 짐이니까,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일이니까, 내가 반드시 품어야 될 관계니까,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져야 될 짐이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why, why 하고 앉아있지 아니하고 해야 될 일이니까, 해내야 되니까, 할 수 있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why 하고 앉아있지 아니하고 해야 될 일이니까, 해내기 위해서 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힘을 얻으시고 오셔서 다시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 계속 전곡을 찌르면서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될 길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으시는 예수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그럼 네가 져야 될 짐이야, 네가 감당할 관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와이와이 하고 앉아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돌파해내서 그걸 해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주겠다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아들 예수가 보여준 이 태도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다면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라는 말을 멈춰야 믿음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 때는 왜? 라는 것으로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는 기도들은 다 푸념, 하소연, 이제 믿음의 기도까지 나아간 게 아닌 것입니다. 기꺼이 그 버거운 삶을 받아내겠다, 이 상황을 내가 용기 있게 직면하겠다 마음을 먹어야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왜 이랬습니까? 왜 그럽니까? 라고 머무를 수 없는 것. 시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편의 기도들. 그러나 시편의 기도에 계속 나가보면 알지만 결국에 가서는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나갔던 믿음의 기도로 나갔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일을 하겠다, 감당할 테니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까지 가야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믿음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주님 우리 도와줄 수 없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감당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짊어진 짐이다. 집안에 장애 아이가 있으면 내가 감당해야 된다, 엄마 아빠로서, 형제로서 감당해야 된다, 받아내야 된다, 와이 하고 앉아있지 않고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지면 그때부터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와이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해야겠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믿음의 기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우십니다. 돕는다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이를 한 것은 바울이 주를 위해서 맡겨진 일들을 말합니다. 이걸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서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 해야 역사하는 겁니다. 와이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감당해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기 시작할 때 내 속에 계신 예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그것을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십자가 죽기 전에 썼던 디모데 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에게 1장 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는 것과 내가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되어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라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능력이 왜 주어진다고? 어떨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고자 할 때. 능력은 엔터테인먼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흥분시키는 체험이 아닌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게 하기 위해서, 직면해내기 위해서, 감당해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직면하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부어지고 능력을 따라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원칙은 바울이 사역 초기에 경험했던 놀라운 개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듯이 육체의 가치가 있어서 뽑아달라고, 빼달라고 기도했던 그 바울의 긴 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육체의 가치를 일반적으로는 바울이 가졌던 질병이다, 병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들 하지만 거기 본문에 뭐 약한 것들 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12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약한 것이라는 것이 바울이 가진 핸디캡,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어려움 앞에 내가 너무 약한 것, 감당이 안 되는 두려움, 불안, 실망, 상처, 배신. 사탄의 가시는 더 메신저 오브 세이탄, 사탄이 보냈던 수많은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존재들. 주님 이거 좀 뽑아주십시오. 이 사람들 좀 제거시켜 주십시오. 상황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Why? 왜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좀 어떻게 해달라고. 소극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뽑아달라는 식으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은혜가 받고 있는 거야. 너를 힘들게 하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아니야, 은혜가 있어. 충분히 나의 은혜가 지금 너에게 부어지고 있어. 은혜 없다고 말하지 마. 충분한 은혜가 너에게 있어라고 이야기해. 네 은혜가 족하다. 만족할 만큼 내 은혜가 너에게 주어졌다고 말하죠. 왜 그런지를 이는 왜냐하면 내 능력이라는 것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어두움에 직면해야 와야 하고 앉아있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해내겠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당면할 수 있는 어려움이고 아픔인데 물러서지 않고 내가 감당해 나 약함을 경험하는 이 정황을 내가 계속 받아내겠다 하면 내 능력이 그런 약한 상황 가운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직면할 때 능력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단순한 핸디캡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 보니까 겪는 약한 것들. 그 다음 이어나오는 구절을 다 보십시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노니. 능욕, 궁핍, 박해, 공고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 보니까 겪는 수많은 어려움을 말했어요. 약한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겪는 한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뻐한다는 것은 왜? 그런 느끼는 순간들, 그런 느낌을 주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직면해내는 것이 와이 하면 물러서는 게 아니라 기꺼이 직면하면서 약함을 경험하는 이런 정황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거기서 나타나셔서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구나. 내 속에서 계신 주님의 역사하신 걸 경험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구나.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당면한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 앞에서 왜라고 말하지 말고 소극적으로만 있지 말고 이건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구나, 감당해야 될 관계구나 딱 여기면 주님 하겠습니다. 내가 직면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시래에도 계속 말하듯이 직면하겠습니다라고 딱 다짐하시고 너무 그러나 감당이 안 되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일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내보고 제자들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바꿔내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왜? 라는 말을 하기는 대신에 직면하겠다, 짊어지겠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셔야 될 것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겠사오니 주님이 해주셔야 되겠사오니 라고 그때부터 드린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에 반드시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